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에 우리 성도의 절차 탕마라는 제목으로 주제별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설교의 형식이 그 연속적으로 본문을 강해하는 이런 설교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주제 설교가 낯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순종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모아서 설명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실 때 왜 이렇게 그 성경 읽은 본문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제 설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순종에 관해서 오늘 내가 확실히 좀 알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학생 선교 단체 사역을 오래 하신 한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그때 특별히 그날은 예수님의 주제권, 그 로드십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참 하시고 그 예수님의 주대심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설교를 쭉 하셨는데요. 그 설교가 마치고 나서 한 청년이 이제 목사님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목사님께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 오늘 참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근데 목사님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저는 목사의 아들로 컸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항상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청년부에서도 또 고등부 학생부에서도 항상 회장을 하고 이렇게 누구보다 앞서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겼던 질문은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자기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원자로 모셨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면 그러면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청년에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참 좋은 이야기를 정직하게 해줘서 고맙다. 근데 지금 당신의 생각대로라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고 싶어하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런 극단적인 구원관을 나타내는 종파가 이단 종교가 우리와 소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유병언의 구원파입니다. 그들이 왜 구원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 그들은 구원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가르침의 끝이 어딘지를 우리는 지금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 빠진 종교가 어떤 형태를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그 구원파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율배반적인 건 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은 그 믿으면 그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그 사업을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 돈을 투자하지 않거나 그리고 그 구원파에서 벗어나게 되면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굉장한 이율배반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끝이 어딘지는 모를 정도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이 죄성을 마음껏 발현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최대한의 욕구를 발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오늘 이런 유병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구원파의 교리와 거의 흡사한 이런 교리를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 칭이 사람이 의롭다고 칭함 받는 것, 이것에 대한 강조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요, 필립 샤프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도 보면 이 마틴 루터가요, 그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칭이 이신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리를 설파하고 가르침을 베풀고 나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몇 년 뒤에 좀 시간이 오래 지나서 돌아왔을 때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지역의 윤리 상태를 보고 굉장히 후회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구원받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극단적인 구원파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과 성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단기 특강의 주제로 잡은 것은 이 구원과 성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 순종의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는 것부터 좀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고 작동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바른 질문은 뭔가 하면 왜 순종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른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바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아예 틀린 질문입니다. 바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바른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만들어진 존재는 만드신 분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만드신 분이 그 목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발견하려면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로 가고 그분에게 의존하여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면서 자신 있게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됨을 잊는 순간 우리 자신의 길을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재물을 섬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통찰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 가슴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우리는 이 둘 중에 우리의 주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좀 처음 세상 이야기로 좀 돌아가 봐야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이렇게 잘 지냈으면 되는데 그게 사탄이 유혹하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했지요. 네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인간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지요? 사탄의 말을 듣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말처럼 되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완전히 그 하나님과 누리던 그 영광을 다 상실하고 사탄의 종이 되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 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줄 알았을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억압과 압박 속에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누리던 그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자원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아무 제한 없이 정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걸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잃어버린 자원을 어디서 보충하려고 할까요? 하나님한테 못 얻으니까 누구한테 얻어야 될까요? 동료 인간들에게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습니까?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동물의 세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전쟁사라고 해도 방불할 만큼 인류 역사에 전쟁이 끊인 적이 없었고 지금도 우리는 이 힘의 전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든 다 가면 서열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철저하게 이 세계는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세계, 하나님의 자원을 상실한 인간의 세계가 나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인데 그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그때 인류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여 우리의 피 속에는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몇 년입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가 불순종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몸속에는 철저하게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뭐 아멘이라 하기도 그렇고 뭐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이렇게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불순종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쉬운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불순종하며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우리 선조가 말이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걸 놔두고 그걸 왜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 심지어는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런 걸 왜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지금 이 선악과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오늘도 그러셨지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정직하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부정직하더라도 이윤을 택할 것인가,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사람을 미워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오늘도 늘 이 선악과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순종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담을 탓할 만큼 그렇게 매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아담을 탓할 자격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아담을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어서 난 더 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 탓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앞서 언급했던 청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안 살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거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진짜 저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구나. 아 진짜 저분에게는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봐도 그게 보입니다. 아, 저분에게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구나. 저분에게는 그게 없구나 하는 게 쉽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교제해보면 보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몰라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내가 유신론자라고 신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신이 없다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실천적 무신론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무슨 말인지 딱 귀에 들어오시죠?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삶으로는 신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실력이 뭡니까? 아 진짜 저분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는구나.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구나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은 어디서 나오나요 여러분? 저는 믿기로 진짜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쉬워지는 것, 그것이 저는 진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고 오래 나오고 모임을 안 빠지고 이런 건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의 달인이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렵지 않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내 생각이나 이 사회의 어떤 도덕률을 이 사회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내가 진짜 신앙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얘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해온 역사고 구약 성도들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천적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며 살아온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지요.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모른다. 그 말라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있는데 어떤 분이 말라기서를 한마디로 요약하셨는데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기가 막혀 말씀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굉장히 탁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 말라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백성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기가 막히시겠지요. 그 다음에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과 관련된 얘기인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구약의 전체 역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인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사실 이 순종의 첫 번째 시간이라서 구약에서의 순종 이것을 얘기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신약에서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주제 설교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섞인 부분이 있는데 양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이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게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뭘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순종과 관련해서 제일 좋은 본문은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일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순종한 이야기니까 거기서 배우는 것보다 불순종했던 것에서 배울 것이 더 많겠다 생각해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그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얘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우리 그 얘기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해라, 완전히 진멸시켜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펼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다음에 볼 때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한번 줄을 그어보십시오. 거기 중간에 보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거기 한번 줄을 그어보시겠습니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까지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는 걸 봅시다. 우리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서 어디 줄을 긋는가 하면, 그게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거기 한번 줄을 그어보시겠어요?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래서 그 위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요거랑 이렇게 해서 반대 표시를 해보십시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그렇게 말했는데,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이렇게 했던.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잘 찾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울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 아무 소유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모든 좋은 것은 남겨뒀어요. 저는 여기서 그 우리 인간이 불순종하게 되는 단계를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전 참 사실 사울을 생각하면 너무 애석하다고 생각해요. 참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이 자기의 욕심을 잘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아주 참 가련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참 측은한 그런 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사울이 불순종하려고 결심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암말렉 족속과 맞서 싸우려고 했어요. 안 간 것도 아니고요, 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족속하고 싸우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암말렉 족속을 치러 갔어요. 순종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순종을 행하다가 그 속에서 자신의 욕심이 발동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순종 속에 불순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이권이나 욕심이나 개인의 명예나 이런 것들과 충돌이 일어나면 거기서 불순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또 개인의 생각, 또 자신의 명예, 이권 이런 것들이 딱 개입이 되면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불순종해버리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서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잘 보면 사울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변명이에요. 핑계를 댑니다. 그 아각을 죽이려고, 아말렉 족속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은 소가 있는 거예요. 그 1등급 뿔뿔뿔 뭐 그런 소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소를 굳이 죽여야 되나? 꼭 그래야 되나? 소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소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말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거 눈앞에 보는 순간이에요. 양을 딱 봤는데 아, 우리 동네에서 못 보던 양이에요. 너무 좋은 양이야. 특별히 아각 왕이 다루던 왕들 양과 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아 그래 맞다. 이 뭐 소, 양 어차피 제사할 때 쓰는 거니까 하나님께 몇 마리 드리고, 아니 몇 마리 아니 많이 드리고 좀 남겨도 안 되겠나? 하나님 그것까지 뭐라 그러시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꼭 그런 게 있어요.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 양과 소를 바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둔한 백성은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좋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하소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진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왕이여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니까 왕이여 좋은 대로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기에게도 돌아올 콩고물이 있잖아요. 나에게도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오겠지. 나도 전쟁했으니까 나한테도 오겠지. 자신의 이권이 딱 개입되니까 거기서 불순종해버리는 겁니다. 같이 넘어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불순종은 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자신의 이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신의 명예욕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불순종하는 게 뭐라 그럽니까? 이 참 무서운 말씀인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러면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이는 여러분 우리가 끔찍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점치는 죄요. 우리가 예 저런 무당집 가가지고 내 앞으로 내 미래가 우리 아이가 결혼하면 궁합이 맞겠는지 이 아이가 대학에 잘 들어가겠는지 이런 거 점치는 건 끔찍한 일로 여기지요. 물론 끔찍하게 여기지 않고 가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회개하시고 절대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아주 대표적인 죄라고 나오지요. 절대 안 돼. 점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요 순종하지 않는 건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완고한 것은 불순종하고 이 마음을 굳게 한 마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천황에게 숭배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투쟁했습니까? 그 투쟁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가 뭔가 하면 불순종하지 않는 게, 완고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불순종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완고해진 거예요. 이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불순종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됩니다. 처음에는 핑계를 대요. 아까 봤던 것처럼 사울이 이런 이유에서 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요 핑계 대다가 안 되면 뭐 할까요? 책임 전가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말씀 보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책임 전가를 해버립니다. 책임 전가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자, 변명 핑계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불순종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그런 말씀을 드려 이렇게 후회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안 할 걸.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15장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사울과 단절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16장부터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울이 막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아,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마음이 완고해지면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완고한 것 그리고 점치는 죄와 같다, 불순종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신약에 보니까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골로새 3장 5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한번 받아서 해볼게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이 마음에 일어난 욕심이 우상숭배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왜 넘어집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보니까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재산의 증식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데 제일 어려운 걸림돌은 우리 자신 앞에 눈에 보이는 이득입니다. 이윤. 교회 와서도 이렇게 이윤 추구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교회에서는 내가 공짜로 뭘 취하지 않겠다. 교회는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곳이지 여기서 내가 뭔가를 이득을 얻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직원으로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요. 저희 사역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여기 업인데 어떡합니까? 그 외에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공짜로 생기는 거 좋아가지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반찬 남으면 나눠 가져가는 그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근데 좀 더 안 준다고 삐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저 순종하는 곳입니다. 요즘에 기업들이 윤리 경영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래고 사람이 최고의 가치고 이런 사실 거짓말을 합니다. 전혀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이런 그 고객들이 컴플레인, 특히 가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컴플레인을 걸면 완전히 배상을 해줍니다.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회사가 뭐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그 한 사람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훨씬 더 많은 이윤이 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업 윤리에서, 기업 경영에서요. 윤리 경영이 더 많은 이윤을 산출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들이 윤리 경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혹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많은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요, 이윤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그저 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더라, 그건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좀 깍막힌 분일까? 그 생각해보면 그 소 같은 거 남겨가지고 잡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 전쟁도 했는데 소도 가져가고 양도 가져가고, 그죠? 나눠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염병 같은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AI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그 동물 아깝다고 남길 수 있습니까? 모조리 쓸어버려야 돼요. 그런 존재였어요. 아말렉은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남기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죠. 하나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쟁 이렇게 노력하는데 전리품 하나도 없으면 남는 게 뭐, 이 백성들이 무슨 힘을 받겠냐고요. 하나님, 조금만 상식적으로, 조금만 경제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싶을지 몰라요. 거기서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합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구약성경 103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55장 8절과 9절.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103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 같다. 그러면 그 하나님 왜 믿습니까? 그만 하나님이 내 생각처럼 다 해주실 것 같으면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산출해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가 생각한 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장가를 가고 이렇게 이렇게 아이를 낳고 이렇게 생각한 거, 내 생각이 이런데 이렇게 된 게 상식인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생각과 계획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보기에는 이건 마치 망하는 것 같고 이건 절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속단해서 아이고 옆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혀를 쭉쭉 차면서 아이고 어쩌노, 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하노,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 스스로 판단할 일이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일으키시나 이렇게 신뢰하고 기대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지 아이고 저래가 어쩌겠노, 저래가 어째 사노,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적용을 좀 해보십시다.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이건요,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자는 건데요. 특별히 가족과 관련된 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사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부모님 주시려면 좀 부자하고 또 좀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좀 그런 분 주시지 저런 분을 주셨나 솔직히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고백이 되더라고요. 나보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부모님을 주셨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26살 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다고.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지를 않으세요. 아마 한참 우셨던 것 같아요. 그 편지를 보시고요. 제가 그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후로 정말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인 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남편과 아내를 잘 바꾸지요. 뭐 이혼이 너무 쉽고 막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지요. 여러분, 한번 만난 이 남편, 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베스트인 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가장 복되게 할 수 있고 가장 정말 인간의 완성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것이 이 사람을 완전히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아이 제가 결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저는 우리 부모님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만날 아내에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게 주어질 그 자녀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이 순종을 통해서 만족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는 만족이 안 돼요. 아, 좀만 더 돈이 있으면, 조금만 더 내가 재능이 좀 뛰어나면, 내가 머리가 탁월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물어보세요. 노래는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노래를 배운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이렇게 그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쓰임받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 늘 대답이 그래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거, 은사를 주신 것 같다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노래 다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노래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미술을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그려도 이거는 사람은 짝대기밖에 표현이 안 돼요. 저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촉촉, 우리 목사님 중에도 미술하신 분도 계시고 그림 손만 촉촉하면 진짜 작품이 나와요. 만화도 잘 그리시고. 저는 늘 그렇게 부럽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냥 안 주셨으면 안 주신 거잖아요. 그죠? 저는 족구를 너무 잘하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 끼워줘요. 제가 들어가면 저도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발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입니다. 늘 몸 개그를 선사하고 막 그러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뭐 감사하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만족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순종할 때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 난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정도 하면 정말 멋지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늘 이 종의 대답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두 구절이 어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을 은퇴하면서 은퇴 기념사로 하신 말씀이래요.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이만 물러갑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은 누구를 손과 발로 삼고 싶어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때도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게 하소서, 이런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참 감동적으로 읽었던 한 부분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한 중국의 어떤 교회, 지하교회에서 한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마지막에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누구누구 성도님께서 회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맞이하십시다. 박수를 치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하나의 심장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하나의 심장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지금 좀 멎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심장을 뛰게 하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 땅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상은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답게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